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어서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보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갈로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우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어떤 이유에서 행동을 하게 되고 어떤 이유에서 열심히 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특별히 자본주의의 첨단을 살아가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근거지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이 사회에서 우리들은 어떤 이유로 어떤 계기를 가지고 우리는 열심을 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밑바닥에 흘러있는 그 내용들이 결국 보면 머니, 머니에도 머니죠. 사람들을 자극시키는 섹스, 그리고 권력을 향해서 포기할 수 없는 그 집념을 보이는 파워. 많은 사람들은 도덕이니 윤리니 철학이니 인류애라는 명분을 갖다 대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 인간의 욕망의 기초가 되는 돈과 성과 권력에 대한 욕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무엇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는가. 솔직한 우리의 점검이 있게 됩니다. 지금은 완전히 기독교 서적의 그 고전이 된 책인데요. 이 책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쓴 Money, Sex, Power. 한국말로 보면 돈, 성, 그리고 권력이라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 이것들이 인간들이 그렇게 집착하고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주제가 아닌가. 어쩌면 이 저자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속 사회의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로서 외면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 세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 직면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중립적인 입장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때 치우치지 않고 너무 극단적인 그 보수성, 근본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더러운 거야. 그러면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또 정반대로 그것만을 추구하는 인생으로서 사회적인 가치관과 하나도 다름없는 무늬만 크리스찬인 삶을 사는, 그러지 말고 이 세 가지의 주제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극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임을 믿고 이것을 살아낼 때 크리스찬의 영성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읽으신 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시면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들여다보면 먼저 이 저자는 돈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돈이 어떻게 불의하게 쓰여지게 되는지, 그리고 이 돈이 어떻게 사람을 이기적이고 그리고 타락하게 하는지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 돈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있는 것을 나누는 데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 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영성 생활에 아주 직결되는 것이 성의 문제입니다.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 모두에게도 이 성의 문제는 비껴갈 수 없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의 문제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거나 더럽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성경은 항상 똑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부부 간의 성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쓰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는 것으로 쓰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권력은 어떻습니까? 권력도 들여다보면 파괴적인 권력과 창조적인 권력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에서 어떻게 힘을 발휘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섬김으로 승화를 시켜야 되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극복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크리스천들의 이 영성, 이것은 정말 제대로 성숙되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퍼듀 제자교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음성을 함께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그렇고 그런 교회, 말만 교회지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 많은 교회, 세상의 것을 더 움켜쥐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적어도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마디로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계속해서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적어도 이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책망받는 교회는 되지 말자. 뭐 큰 욕심은 없어요. 뭐 우리가 뭐 엄청난 뭐 선교 센터를 세우고 엄청난 일을 한다. 그건 좀 내려, 그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냥 하게 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적어도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노력은 적어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의 교회, 그런 모습의 성도는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 너무 열심히 하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교회일 열심히 하다가 그 끝이 성도 간의 미움과 다툼으로 변질되어 가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네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미움과 형제를 향한 저주가 남아있다면 그것 헛하는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이 교회가 일도 열심히 하지만 일보다도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을 놓치지 않는 사랑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섬원학교회,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끝까지 버틴 교회,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가난이라면 그것이 영적인 부유함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셨고 주님께서 그래, 너네들 잘하고 있어. 대신에 끝까지 해야 돼. 마지막 심판이 이르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격려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의 간단한 이 정말 안개처럼 금방 없어질 이 세상에서의 시간들을 불편함을 감수하고 고난과 가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영적 부유함이 있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섬원학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붙잡았습니다. 오늘 버가모교회입니다. 버가모라는 지역의 이름은 오늘날 터키의 베르가마라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뭐 크게 이름이 바뀐 것 같진 않아요. 버가모나 베르가마나. 우선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버가모 지역은 지금 베르가마 지역은 터키에서도 산들이 좀 이렇게 산악지역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버가모 지역에서는 특별히 동네마다 아주 신전들이, 신전터가 가득 찬 그런 도시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산 위에라든가 산 중턱에 형성된 그 신들을 모셨던 신전터가 어김없이 항상 널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버거모 지역이에요. 그때 당시에 어쩌면 그 신전들이 가득 찬 그런 동네, 그런 곳이었겠죠.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게 그 기본적인 그런 종교 컨셉하고 그때 당시의 종교 컨셉은 완전히 달랐어요. 도덕적인 기준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신전이 많은 것은 오늘날 뭘 의미하냐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 사창가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성전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풍요함을 막 추구했던 그게 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사제들이 대부분 여사제들이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 여사제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몸을 파는 축제가 벌어지고 나서는 다 이게 엉키고 설켜서 그게 예식이었다니까요. 풍요함을 주는 성행위를 통해서 이게 자기들이 만족만 얻는 게 아니라 또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대부분의 신전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아니 늘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르가마 지역 오늘날 그렇진 않겠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의 버가모 지역의 모습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는 참 중요한 우리들의 그 관찰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성경에서 좌우에 날선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늘 해석하고요. 오늘 이 본문의 컨텍스트를 이해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심판의 의미까지도 연결시켜서 이해가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의 기준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으로 심판받을 건가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도 출제 경향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내 삶을 살아내야 될까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추구하는 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게 기준인가를 알고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검이라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검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게 검이잖아요. 칼이잖아요. 아주 외과 의사의 정교한 그 손에 들려있는 그 메스, 그 칼은 사람을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병균, 그 썩어가는 것들을 도려내며 살려내기 위한 검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또 마지막 심판하는 칼로 다가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분 따라서 아 그래 너는 괜찮고 너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이 임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기만 한 게 아닌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더 감격적이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말씀으로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는 계속해서 그거와 연관돼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게 주님의 기대하시는 바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만히 기대하고 티켓 끊으려고 그 구석쟁이에다 숨어가지고 이렇게 스피드건을 막 쏘는 그런 경찰이 아니라 우리 죽기만을 기대하는 그러면서 이제 지옥으로 보내겠다라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회개하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찔려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예요? 묻더라고요. 글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용서해주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딴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게 용서하지 못할 죄인 거예요. 어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말씀에 찔려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 무슨 죄라도 회개한 자에게 용납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늘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제 먼저 칭찬하십니다. 13절에 칭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언제든지 주님은 눈꽃만한 칭찬거리만 있어도 먼저 칭찬해 주시는 분이에요. 형제 자매들을 그런 눈으로 지켜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놓치기가 쉬운 게 뭐냐면 털끝만한 실수를 컴퓨터처럼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 우리 안에 조그마한 열망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 오늘도 참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월요일 날도 휴일인데, 그러면 누구 따라 정말 가기도 쉬운데,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배가 여러분 이 한 학기를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저 눈에만 보여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눈으로 버가모 교회에게 어떻게 칭찬하셨는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지금 사탄이라는 말이 언급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버가모 도시의 특성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도 그곳에 가면요, 산 중턱에는 그림 한번 보시면 지금도 남아있는 그 신전터가 줄줄이 있다는 거예요. 밑에는 요즘 현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집들이고, 하여간 웬만한 산들 중턱이나 꼭대기에는 다 신전이 세워진 그 도시, 그 베르가마. 그 산 위에는요, 아크로폴리스라는 그걸 형성하고 있는데, 그 도시에는 제우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아테네 신전, 하여간 신이라는 신들은 가능하면 다 세워서 이 도시가 겉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 신성한 도시인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욕망 덩어리, 자기들의 성적 쾌락과 자기들의 그 이 땅에서의 물질과 권력을 쥐기 위해서 하여간 신이라는 신들은 다 쫓아다니면서 축제를 벌리고 제사를 지내고, 제사가 끝나면 또 카니발을 벌리는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 찬, 욕망으로 가득 찬 가장 세속적인 도시가 버가모 그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에, 그 도시의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한 구석탱이에 예수를 믿는 예수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버가모 교회라는 거죠. 그 버가모 교회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칭찬이 뭐냐면, 너희들 그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그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버텼구나.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구나. 심지어는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순교자가 나온 교회구나. 그 대표적인 순교자 중에 안디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요. 기록에 보면 이 안디바는 버가모 지역의 감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 안디바를 가리쳐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신 중에 신은 제우스지. 또 그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 시저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거든요. 그런 와중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안디바는 담대하게 아니라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예수 그분이 진정 참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움받아서, 그래서 죽임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저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인 용어, 이 터미널러지인데, 이 믿음이 진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해요. 사실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정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에서 저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그 대학생 시절에 막 성경을 읽고 의문이 나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막 물어보면요,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냥 믿어 그래요. 덮어놓고 믿어 그래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열어놓고 믿읍시다. 성경을 보야죠.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조금 능력 있는 분들은 좀 더 깊이 공부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피스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페이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됐죠. 이 피스테오라는 단어는 전치사 엔, 영어로는 인이겠죠. 이 단어를 항상 수반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피스테오 엔 예수스. 이건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오해하고 착각하는 단어가 믿음인데 내가 예수를 안다라는 것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리 배워놓고는 그건 배운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냥 지식적인 습득, 지식적으로 알게 된 것인데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닌데요. 예수 밖에서도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십자가가 이런 거라며, 아는 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믿어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바로 예수와 하나됨, 예수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이 사람은 비로소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나무가 바로 예수에게 붙어있을 때 그게 영생을 얻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만 알고 예수를 모시지 않고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삶을 살아놓고는 교회가 자꾸 싸구려 식으로 팔아놓은 예수, 그것을 안다고 해서 심지어는 지적으로 동의했다고 해서 삶의 자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가 그분 안에, 그분이 예수 안에 전혀 들어있지 않은 삶을 살아놓고는 믿는다라고 함부로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 믿음을 제대로 알고는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들 낳으려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거든요. 따님만 넷 낳으시다가 진짜 나셨어요. 교회 다니시고. 그게 얼마나 제가 믿음의 간증입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눈 뜨자마자 그냥 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철 나자마자 교회 다녔고요. 근데 그런 내게 있어서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잘 몰랐거든요. 성경 지식 정도 아는 것, 교회 열심히 다닌 것, 그리고 문화에 익숙한 것. 이것을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다가 내 안에 그분이 있는가? 그분 안에 내 안이 내가 있는가? 이걸 묻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혹시 내 믿음은 가짜가 아닌가? 고민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분과 관계를 맺어가며 내가 그분 안에 있으니까 내 생각도 결국은 스트럭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내 결정도 그리고 내 판단까지도 예수 때문에 내려지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었던 것을 깨닫고 나서 믿음은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끊임없는 나의 선택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을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서 보신 거예요. 떠나지 않았다. 너네 지금 삶의 자리가 너무 팍팍하고 힘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에 참 어울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근데 버가모 교회에게는 칭찬과 함께 아주 정확한 책망이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오늘날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주님이 책망한 것이 딱 두 부분인데요. 먼저 14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구약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모압의 폭군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이 밀려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기 위해서 발람을 어떻게 수소문해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계속해서 돈을 주면서 저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 방법이 뭐냐라고 자꾸 묻습니다. 이 발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 같은 아주 영빨이 좀 센 그런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알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발람이 이 당나귀를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나귀가 막 뒷발질치고 가는 길을 막고, 그래서 발람이 눈치를 챘어요. 아, 이거 내가 얘기했다가는 하나님한테 혼나겠구나. 근데 이 모압 이 폭 이 왕이었던 이 발락이 끊임없이 돈을 제공합니다.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요. 알건 다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요. 하나님의 그 심판에 자기의 삶에서도 경험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에 넘어간 게 발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마디로 그겁니다. 물질주의에 빠진 것. 돈에 돌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돈이 얼마나 우리를 신앙을 배신하게 합니까? 돈 때문에 양심을 버린 사람들 수두룩 합니다. 아니,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 정도 돈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걸 형제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재벌가의 모습입니다. 돈이 사람을 돌게 하죠. 교회 지도자든 교회 중직자든 돈 때문에 타락하고 무너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발람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아는데 그 물질의 유혹을 견디지 못한 그 모습. 결국 버가모 교회에 그런 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 책망이 누굽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계속해서 지금 니골라가 니골라당을 만드는 건데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계속 대두가 돼요. 초대교회 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니골라당은 한마디로 무율법주의자들, 방종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들은 아주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이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어 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니골라는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으로서 이런 이단적 가르침을 가르쳐서 초대교회에서 정죄를 당하여 파문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니골라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괜찮거든요. 이방 지역에서 살면서 이방 문화에 익숙하게 사는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딱 구분돼서 그래, 그냥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그래, 주일날 와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턱턱 털고 씻고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 이런 가르침이 이방 지역에서 먹혔거든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신전이나 기웃거리고 그 신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자기 몸을 맡기며 육체적인 관계를 사제들과 여사제들과 즐기는 그 카니발에 참여하며 쾌락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신학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고요, 적당히 즐기는 쾌락은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선한 영역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가 즐기는 것 다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방종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즐거움으로 이 땅의 모든 상황을 견뎌내는 에너지로 삼아야 되는데 쾌락과 방종으로 점점 이 땅에 더 매몰되어져 가고 중독되어져 가고 심지어는 점점 노쇠, 쇠약해져 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마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알코올은 그렇잖아요. 분위기, 예수님도 포도주를 지으셨다고 하니까. 근데 중독으로 넘어가게 하잖아요. 부부간에 즐겨야 될 아름다운 성이 이제는 뭐야? 무차별적으로 그냥 상대를 바꿔가면서 중독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 안에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거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아니, 포장만 근사하게 해놓고는 그 안에 교회가 욕망을 더 부추기고 있진 않습니까? 최고가 돼야 돼. 할 수 있어. 더 큰 건물, 더 큰 시설, 더 큰 사람들을 모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오늘 주님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거 극복해야 된다고, 그거 그냥 놔두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비결을 하나 알려주세요. 요거를 참으면, 요거를 극복하면, 막 눈 감고 안 해요 이렇게 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비결을 알려주세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 흰 돌. 영적으로,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쾌락주의와 이 땅의 물질주의에 몸을 맡기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를 주목하며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이게 뭐라고요? 예수 안에 꼭 들어있어야 되겠구나. 예수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예수님 마음 먹으신 것, 예수님 바라보는 그 눈길, 그것을 내가 꼭 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를 주신다는 거야. 견디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새벽마다 그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이 만나예요. 그 양식 먹고 40년을 버틴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만나는요, 한꺼번에 모아놓고는 며칠을 쓸 수가 없어요. 그날 받은 것, 그날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제가 믿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신앙이라는 비결을 알았어요. 신앙은, 따라합시다. 신앙은 세이빙 어카운트가 없다. 예전에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있어요. 예전에 뭐 방언하고 뭐 별 은혜 체험한 사람 다 많아요. 예전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시작하는 이 아침에 만나를 얻어야, 그리고 그 받은 은혜는 오늘로 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은 내일도 받아야 돼요. 그게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를 소유하는 것, 그리고 만나로 만족하는 것은 쌓아놓는 게 없어요. 내일, 내일이죠.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또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오늘 나 못 삽니다라고 간절함으로 그 만나이신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 받은 은혜, 예수께 받은 그 감격, 받은 자만 안다라는 거예요. 주서 들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요, 못 살아요. 발람의 길을 거부하고 니골라의 삶을 거부하며 감추었던 만나 그 예수로, 하늘의 떡인 그 예수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소망과 우리들의 미래를 채운다면 그걸로 넉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감옥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포두 제작교회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은 딴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꼭 붙잡는 교회 되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자랑은 빌딩 좋은 거, 재정 넉넉한 거, 우리 교인들 수준 높은 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랑은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속해 있다라는 거. 이런 교회고 이런 교인들이라는 거. 우리가 선교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한 달을 광고하고 지난주에 구성해서 모였습니다. 이 선교위원들을 한 명 한 명 보면 한 명 한 명이 그냥 개인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대표로 추천되어졌고 그래서 선교위원들이 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개인의 입장에서만 말하지 말고 교인들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회의에 임하고 모든 결정을 감당하자. 그 모임에서 제가 너무너무 감격했고요. 그 감격이 일주일 내내 새벽 제단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라고 것도 없이 마지막 회의를 마무리 지면서 이렇게 선교위원들은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결정할 선교에 대한 방향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에 주목하자고,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해보고 그것이 확신되어지면 그저 순종하자고. 여러분, 그게 진정한 선교라고 서로 이야기하며 다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받으시고 이 포두 제작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사용하옵소서. 기도도 기도가 할 맛이 나야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거렁뱅이처럼 자꾸 안 주시는 거 달라고만 하는 기도 말고 주님, 날 써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한 시간이 아까 모질라요. 1980년대 전 세계를 휩쓸었던 신학의 흐름은 교회 성장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 성장학의 기본이 교회에 찾아오는 교인을 소비자로 이렇게 정해놓고 이 소비자의 필요를 잘 채워주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라고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지금 휩쓸고 있는 컨슈머리즘, 소비자주의, 여기에 잘 파악하고 소비자의 취향에 잘 맞추어져서 그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위치에 정해 교회를 만들고 시설을 만들고 원스톱 서비스를 잘하는 교회가 오늘날 메가처치가 됐다라는 거죠. 2000년 들어와서 몇몇, 아주 몇몇 대형교회들 중심으로 반성의 조짐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실수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쪽에 초점을 맞추다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로 바뀌진 않았나. 교회일수록 사람 끌어모으는 일에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적당히 이용해서 잘 버무려서 끊임없는 성장으로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 혹시 우리는 아니었는가? 오늘도 제자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듣게 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날 빼놓고 살지 마.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이 그렇게 유혹하는 물질, 쾌락, 그건 곧 오히려 심판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야. 내가 주는 그 기쁨, 내가 주는 그 즐거움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 주님의 격려의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랑인 교회, 우리 교회는 예수님 마음을 정말 살피는 교회예요.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 그게 바로 퍼듀 제자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1절과 2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견디고 정말 찬양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 붙잡는 일 더 굳세게, 더 믿음 잘 지키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 1절, 2절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죠. 견디라고. 내가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영원한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을 준다고. 주님,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타락하고 무너진 세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거강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벗어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만나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의 만족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오늘도 아버지 그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예배를 통해서 또 보건목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매일매일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인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매일매일 그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절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고난을 이겨내고 외로움을 이겨내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며 감당케 해주시는 그 능력이 이제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예수가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을 품고 세상을 이기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당신의 아들, 딸들 위해 믿음을 자랑하고자 이 땅에 있는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